오늘 말씀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삼손을 읽을 것인가, 삼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삼손 스토리 전체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삼손의 스토리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나 그런 힌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삼손 다시 읽기로 거쳐서 봐도 되겠어요. 대개 삼손을 읽을 때 조금 한두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구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명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삼손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이고 저런 사람도 어떻게 사사가 되나 그런 의구심을 일으키죠.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스토리를 좀 너무 낭만적으로 읽거나 혹은 무슨 뭐 용담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겠어요. 옛날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면 뭐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그냥 힘이 센 장수와 아름다운 이방의 여인 사이에 일어난 로맨스를 막 극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로서 끝납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삼손의 스토리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읽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마침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자들을 찾아다녔다. 내기, 이렇게 도박성 게임을 좋아했다. 이제 그리고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복수심이 강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지만은 자신의 그 과도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수치와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삼손의 스토리에서 이런 윤리적인 교훈들은 2차적입니다. 물론 뭐 삼손의 그릇된 처신의 소리들이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삼손의 그 비도덕적인 측면들을 부각해서 삼손을 본다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있어요? 삼손은 실패자다 그렇게 보겠죠. 삼손 뭐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맨 나쁜 짓 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억셉트 될 수 없는 그런 짓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기가 이를테면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율법에 할 것 같으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시체 사자 죽여가지고 그죠? 거기서 나는 꿀을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또 뭐 들릴라하고의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던질 질문 뭐냐면 그러면은 삼손은 과연 실패자였느냐예요. 실패자가 아닌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삼손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다행히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평가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 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 나오는데, 거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삼손을 아주 방탕한 역발산이 아닌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한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걸까요? 저자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삼손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삼손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열들 가운데 지어놓지 않았더라면 누가 삼손을 그렇게 봤겠어요? 심지어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 거장에 속하는 동료의 인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구속의 역사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 개인의 내적 신앙의 질을 중시합니다. 삼손의 스토리에서 만일 도덕적인 측면에 초점을 잡으면 별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다 초점을 잡아야 할까요? 삼손의 도덕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탕했던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아주 심각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그를 선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삼손의 소명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삼손에게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방탕을 이삼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눈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서 맷돌을 갈게 했어요. 그 무거운 맷돌을 갈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킬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거기서 자기를 해도 했겠죠. 그 너무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감옥에서 맷돌을 갈았던 삼손은 믿음과 인내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뭐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혹은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조금 있다 보면은 믿음과 인내로 산 사람들 목록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근데 거기 삼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삼손의 믿음도 본받으라 그거예요. 우리들은 평소에 그런 식으로 삼손의 믿음을 본받겠다고 하지 않죠, 잘.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많아요. 삼손의 행위는 겉으로 보면 아 이건 무절제하고 방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설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삼손의 그 행위는 자신의 어떤 호방한 기질에 의한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삼손에게 일어난 사건들의 외형만 보고 평가하면 삼손의 영성과 삼손의 사역의 중요성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서 진술한 삼손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삼손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삼손의 진모를 파악하는 열쇠예요, 그것이. 히브리서는 삼손을 예외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약점을 아주 특기를 해서 믿음의 영웅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식의 꼬리표도 달지가 않았어요. 물론 삼손은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구원의 역사에서 상당히 굵직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삼손을 평가하는 성경의 초점은 삼손의 비행에 있지 않다 그거예요.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덕 설교를 하려는 것이 삼손 스토리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도덕적인 측면을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삼손을 통해서 비록 비도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마저 사용해서 하나님이 집권적으로 자신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죠. 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약점을 가진 삼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봐도 삼손은 흠이 많은 사람이죠. 아주 심각한 결점을 지닌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께 붙어있는 이 악습은 그의 삶을 추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징벌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 몇 가지를 남겨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들이 구태여 그의 삶에서 어떤 도덕적인 측면의 교훈들을 뽑아낸다면 그 사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방탕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건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경의 주안점은 그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어떤 부도덕한 성향까지도 그런 죄악까지도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부터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9절에서 기록하기를 삼손은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경의 포인트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뭐 그런 나쁜 죄들이죠. 그래서 방탕했던 삼손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속에 포함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격려가 되죠. 왜요? 우리 누구였겠나? 삼손의 기질이 있어요.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우리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에 역설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은혜군 은혜군 많이 그렇게 말하는데 삼손이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삼손은 자기의 어떤 호방한 기질대로 살면서 동시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한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삼손의 개인적인 행위에 감춰진 그의 소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삼손이 이제 딤나라는 블레셋 동네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여인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내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와서 이제 부모에게 그렇게 알리는데 그 14장 1절 2절에 보면 삼손이 그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 이왕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해야지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이 일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삼손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불효자의 처신 같았죠.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그럼 증거가 뭐냐? 그거는 그 삼손이 부모에게 대답한 것과 그 대답한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서 이것이 입증이 됩니다.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다음 4절에서 말하기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것이 그 의도란 말이에요. 결혼의 의도가 아니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삼손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전략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이 아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그 자체로서는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을 칠 구실을 삼기 위해서 딤나의 여자와 의도적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제 신부가 자기 아내가 그 딤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 아내 보러 가고 마녀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이제 블레셋을 칠 궁리를 하는 거죠. 핑계를 잡는 거예요.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삼손이 뭐 딤나 여자를 좋아한 건 자기 마음이죠. 자기 선택이었고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본래의 뜻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또 후속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삼손이 딤나의 포도원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거든요. 이건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해요. 그 여호와의 영이 그냥 삼손에게 항상 임해서 뭐 힘 많이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에 하나님이 임부부 되셔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섭리하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자를 그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 발생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었죠. 근데 삼손이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보통 경우라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 모든 사람께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알려지겠죠. 부모에게도 말 안 했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삼손의 믿음이고 삼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그런 것을 감지하고 그런 것을 깨달으려고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또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항상 강하게 이렇게 내려덮치듯이 임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는 그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이 짜여지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아주 찢어 죽이고 그 후에 자기가 죽인 사자로부터 무엇을 얻었어요? 꿀을 얻었어요. 이것도 이게 범상한 이 비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줬죠. 그 부모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연한 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건들이 전개되는 과정과 방식과 타이밍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얻은 꿀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수수께끼의 자료가 되잖아요. 삼손이 그들이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또 다른 예를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들면 삼손이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그 전에 어떤 사건으로 삼손이 막 화를 내고 가버렸으니까 장인이 아이고 내 딸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자기 말로는. 그래서 장인이 자기 그 아내를 갖다가 그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뭐 여우를 뭐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꼬리까지 두 마리씩 붙여가지고 거기에 회를 붙여서 불을 질러서 막 그냥 내쫓으니까 곡식밭으로 가서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다에다가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넘겨줬어요. 우리 동네 공략하지 마십시오. 삼손만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좋다 해서 삼손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냥 순순히 밧줄이 묶였어요. 그것도 의도적이라 해야죠. 계획적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소명,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삼손의 스토리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미묘한 상호작용을 예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삼손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통해서도 블레셋에 대한 계획을 찬찬히 이루어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거의 관심이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그랬던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굳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그러니까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걸 굳게 믿는다면 말만 구절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뜻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모르니까 기다리고 예상하고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라 이거예요. 근데 신경 별로 안 쓰고 딴 데 머리가 쓰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삼손이 뭐 그런 방탕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을 이제 잘못 들으면은 아 그럼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우리의 약점 고칠 거 고쳐야 되고 죄에 빠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도록 작심을 해야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삼손의 수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구원의 뜻이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죄악이나 혹은 어떤 개인의 결정으로 해서 그것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약점들을 이용해서라도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 삼손의 수틀이가 전하는 강조점이에요. 삼손은 아주 스스로 화를 자초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잘못된 일들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초해서 생기는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시겠지 혹은 뭐 나를 복주시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삼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비록 내 잘못으로 눈이 빠지고 적군의 어두운 감옥에서 그 무거운 맷돌을 매 순간 힘겹게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가 거기 증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로 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지 못할 일이었고 행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은가.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승리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라상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러면 난 어떠냐. 나도 그 같은 목록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권적인 섭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내 최후는 이방인의 다곤 신전 아래에 깔려 죽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그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가 믿어야 한다면 믿는다면 그렇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훨씬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뭐 넘어지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뭐 우리처럼 끙끙 앓고 이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라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두 번 세 번 와서 깨워도 계속 자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아, 이런 제자 포기하겠다. No, 그게 아니라 이런 제자를 나는 이렇게 세워서 나의 참다운 사도로 삼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삼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재앙이 변하여 마침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삼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손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며 주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은혜로 날마다 임하시고 우리를 더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얼굴들이 더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